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미국계 가스 공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살해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오늘 오전 프랑스 남동부 리옹시 인근의 이제르도 생 강탱 팔라비에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공장 정문에는 아랍어로 적힌 깃발과 함께 참수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가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테러 공격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두 명이 더 부상을 입었다며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고 공장 주변에 경계가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테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차를 몰고 공장 시설로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06년 이래 경찰에 알려진 인물로 현재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산업용 가스와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미국 에어 프로덕츠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수도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 건물과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20명이 살해되는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보안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사회활동가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투옥하고 소수계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검열과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미국의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보고서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권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과 빈번한 폭력 범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 행위와 정보당국의 감시 활동, 경찰의 공권력 남용, 그리고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공방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비방보다는 상호협력에 집중하자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6개국의 단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사태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중해를 통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몰려드는 난민 4만 명을 앞으로 2년간 다른 유럽 나라들에 할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통한 위험한 항해에 나서고 있는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여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남부 리고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 기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알샤바브 요원들이 오늘 오전 자살폭탄 차량을 이용해 평화유지군 기지로 돌진한 데 이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3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으며 사상자 규모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된 지난주 이후에도 각종 테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엔 좀 쉬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말같이 한가한 날에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평양의 일부 주민들은 쇼핑도 좀 하고 외식도 한다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국인들은요, 주말이 되면 말 그대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가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등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점점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미국 노동부가 조사한 것인데요. 텔레비전은 더 많이 보고 다른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은 좀 줄었습니다. 많게는 5시간, 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TV 시청을 하고요. 잠자는 시간도 좀 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반쯤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한 15분 정도 더 잔다고 하네요. 이렇게 집에서 한가하게 TV도 보고 잠도 자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는 시간도 10년 전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사교활동이나 운동, 독서 같은 여가활동을 다 합쳐도 TV 시청 시간보다는 적더라고요. 또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도 좀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가 생활 변화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2도에 구름 조금 꼈습니다. 오늘 소나기 한 차례 예보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 기온 20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많습니다. 20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역시 구름 많습니다.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에릭 패슬레이가 부릅니다.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나잇 골라봤습니다. There we go. To work stuck in traffic, going slow, nothing on the radio. I don't wanna be another chore to check off on your list. Things you gotta do and places that you gotta go. I wanna b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자생적 과격 분자들의 위협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 내용 살펴보고요. 네. 지난달 미국 가계 지출이 0.9%로 크게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 즐거운 한 주간이었나 싶죠. 연방의회와 대법원에서 연달아 희소식 들려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먼저 의회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 법안과 무역조정지원 TAA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겁니다. 예. TPA는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림하는 건데요. 의회는 행정부가 협상한 무역협정에 대해서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AA는 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자, 이 두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마음 놓고 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의 협정 TPP를 추진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자, 그런가 하면 25일에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모두 9명인데요. 6대3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참 논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떤가요?
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한 반면에 공화당 후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법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또 큰 부담 없이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고요. 링컨 체피 후보는 이제 미국인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잽 부시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실수를 감싸주려 한다면서 비판했고요. 이 랜드 폴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릭 페리 후보,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네.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그래서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위법이란 판결을 내리면 이 공화당의 구미에 맞는 이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이 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런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오바마 케어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부담 적정 보험법인데요. 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보험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미국인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것이 이 오바마 케어의 골자입니다.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2010년에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 오바마 케어의 그 의무 가입 조항하고 보조금 지급이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이 먼저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 연방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보조금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합법 판결을 내린 이유로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만들었을 때는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지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앙적인 결과를 피하려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 보조금 지급이 왜 문제가 된 거죠?
네, 이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요. 50개 주는 주마다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교환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연방정부가 세금 보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교환소 웹사이트를 만든 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교환소가 없는 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 사이트를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 통합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위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자, 이번 판결을 기해서 그동안 마음 졸이던 사람들 한시름 좀 놓게 됐죠.
네, 만약에 이번 그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34개 주에서 이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64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바마 케어는 사실상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어서 좋은 날이라면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가 미국에 남게 됐다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생적 과격 분자들이요. 이슬람 극단 분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 뉴 아메리카 재단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급진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3천 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이래 이 많은 미국인이 9.11 테러같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를 염려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1년 이래 미국 안에서 자생한, 그러니까 극단주의자, 백인 극단주의자라든가 반정부주의자, 비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로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희생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뉴 아메리카 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가장 최근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합쳐서 미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자생적 과격 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대규모 살상 사건은 모두 19건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은 7건이었다는 겁니다.
네.
희생자 수로 비교해 보면요. 비이슬람권 과격분자들에게 살해된 사람이 48명이었고 스스로 지하디스트라고 밝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말한 사람에게 희생된 사람은 26명이었습니다.
네, 이 자생적 과격분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요즘 미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네.
또 지난해 글렌 크로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공격해서 두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한 명을 살해한 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크로스는 체포됐을 때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신나치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 2009년 포트 후드 육군 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진 경우라고 할 텐데요.
네.
이슬람 신자인 정신과 군의관 나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서 미군 장병 12명과 민간인 한 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했던 사건입니다. 또 같은 해 아칸소주 모병소에서 미군 사병 한 명을 살해한 카를로스 블레드소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또 미국의 경찰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네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듀크 대학 교수팀이 전국의 380여 개 경찰 보안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들이 사법행위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극단적인 위협인지 세 가지를 순위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약 74%가 반정부 성향의 폭력을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폭력에 대한 걱정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법 집행관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자생적인 과격분자들의 위협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테러에 대한 위협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사법당국이 이 자생 과격분자들의 위협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9.11 테러 사건, 2001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숨진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20대 백인 청년이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연방 청사를 폭파해서 16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이 티머시 맥베이는 반정부주의자로 일종의 자생적인 과격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서 국내 자생 과격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네요.
네, 미국 상무부가 어제 25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이 전달에 비해서 0.9% 상승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네, 고용이 계속 늘고 있고요. 네. 또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절약한 돈을 드디어 이제 다른 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돈을 절약해도 이렇게 소비를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료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비싼 제품 구매가 늘어난 것도 소비 지출 상승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네.
서비스 분야의 지출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최종치도 이 앞서 추정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요일에 그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연간 기준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1분기라고 하면 그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상무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의 수정치는 마이너스 0.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수정치보다는 조금 오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에 미국 경제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0.2%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일단 이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요인이 있겠죠.
네, 우선 지난 겨울 아주 추워서 매우 추워서 2015년 1분기에 소매업이 제조했던 걸 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소비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그 서부 캘리포니아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여파로 수출이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이유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의 1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2.1%로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수정치보다 이번에 나온 최종치가 오른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지난달 발표할 때보다 좀 더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가 활발해지고 주택시장도 호조를 보이고요. 민간 부분의 재고 투자도 더 늘었습니다. 또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입이 감소한 것도 미국 경제가 재궤도에 올라섰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경제 성장은 청신호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야겠죠. 예. 뭐 1분기는 비교적 약했지만 이 앞으로 남은 기간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2분기 GDP 성장률을 2%에서 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많은 전문가는 2분기 성장률이 2%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상무부는 오는 30일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 전망 어떻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가 이 올 하반기에 GDP 성장률이 3%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5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2%에서 2.5%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4%였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최근 미국 연방 상원이 무역 촉진 권한, 이른바 TPA 법안을 통과시켰죠.
네.
이제 이 법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월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TPA 통과를 계기로 새삼 아웃소싱이라는 용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웃소싱이라고 하면은요, 영어 단어 out하고 sourcing이 합쳐진 말인데, out은 바깥을 뜻하고요, sourcing이 뭔가를 구한다는 말이니까 뭔가를 밖에서 구한다는 뜻이겠죠?
네, 비슷합니다. 원래 이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죠.
예.
경영학이라면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아웃소싱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일 중에 일부를 외부에 맡긴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가령 미국의 소리 방송 BOA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
먼저 진행자께서는 BOA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송국이니까 방송을 만들어서 외부로 내보내는 일이겠죠.
그렇죠. BOA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해외로 송출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업무 외에도 BOA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인사관리, 그러니까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요. 또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처리하는 회계 부서도 있어야겠죠. 또 회사가 있는 건물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은 BOA가 핵심으로 삼는 업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건물 밖에 안팎에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건물을 지키는 것 같은 일은 BOA의 핵심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BOA를 예로 들면요, BOA는 이 방송 제작과 관련된 업무만 직접 하고 가령 건물을 청소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식당 운영 같은 일들은 아웃소싱, 즉 외부에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 조직이 핵심 업무나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이나 업무는 국내의 다른 회사나 외국에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나 조직이요, 이 아웃소싱에 나서는 이유가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아웃소싱으로 조직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물론 공짜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경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회사들에는 대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서를 대개 콜센터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콜센터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 쌀까요? 아니면 아웃소싱해서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운영하는 게 쌀까요?
네, 오늘 참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콜센터를 인도나 필리핀에 두는 게 싸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점이 이 아웃소싱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아웃소싱할 것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인도였고요. 미국과 중국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외부에서 많이 하지만 반대로 다른 많은 나라도 미국에서 아웃소싱을 활발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아웃소싱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그 외부에 맡기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도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생산성이라면 토지, 자원, 노동력 같이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투입한 양과 거기에서 나온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를 말하죠. 가령 A공장이 B공장보다 지정된 시간 안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 A공장의 생산성이 B공장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웃소싱으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오르겠죠.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아웃소싱의 장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웃소싱이 시행되면 이 아웃소싱되는 부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빠집니다.
네.
가령 어떤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던 콜센터를 필리핀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미국 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 회사나 조직 차원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보면 결과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 옷을 만드는 많은 회사가 공장을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옮기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단지 한 회사 차원이 아니라 미국 안에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정책연구소가 작년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을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면서 미국 안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320만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 TPP 같은 자유무역협정도 이런 아웃소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벌이거나 값싼 외국 물건을 들여오기가 쉬워집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아웃소싱이 쉬워진다는 말도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계기로 다시 아웃소싱이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맨하탄스가 부르는 Shining Star 골라봤습니다.
so good. When we're lying here next to each other, lost in love. Yeah, baby. Baby, when we touch, love you so much. You're all I ever dreamed of. Yeah, baby.
Honey, I'll never leave you lonely. Give my love to you only.
To you.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터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Esther. I just graduated from the master's program at George Mason University for elementary education.
네, 에스터 씨는 이 얼마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오는 9월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새내기 선생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I've been serving and volunteering at many churches.
자원봉사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라고 할 만큼 미국 생활 모습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에스터 씨는 이 미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교회에서 마련한 해외 선교를 통해 자원봉사를 다녀왔던 에스터 씨의 경험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ve been to Kazakhstan. There we did a lot of children's summer camps.
얼마 전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몇 명씩 인원을 나눠서 현지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왔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을 위한 캠프, 여름학교를 운영했고 젊은 남자들은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현지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역 원조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I've also been to Brazil. And we worked in rural areas.
브라질에 갔을 때는 산속 깊이 머물렀는데요. 거기서도 저는 현지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네, 자원봉사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이나 정성,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베푸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은 이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조사에서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미국인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뭐 이웃들과 가볍게 나누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10명 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꼭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황금 같은 휴가를 고스란히 내어놓는 미국인들. 그 이유를 에스더 씨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Going on these kind of trips to help other people is so much more rewarding than it's much more memorable and more meaningful to my life.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은 제게도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브라질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남을 돕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Personally, I get to reflect and grow so much more as a person. In the end, I think it's so much more rewarding.
남을 돕는 봉사를 통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돈과 시간이 넉넉한 사람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남녀노소가 없고 뭐 직장 다니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업처럼 전일제로 하는 풀타임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분야로 조사된 게 기금 마련, 펀드레이징 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쪽이었고요. 또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아이들 공부 봐주기, 청소년 컴퓨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nd you just type in and then you press search.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중 언어로 유아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We're making a pink stew. 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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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p. We're making a pink stew.
또 도서관에서 영어 교육하는 분들도 다 무료 자원봉사자들이죠. 자, 이번에는 자원봉사 현장으로 직접 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평일 낮 시간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인데요. 미국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하나쯤은 있는 공공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지금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이 중년 여성들 몇 분이 도서관 주변 이 화단에 꽃을 심고 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무척 많이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분들 흙을 고르고 꽃을 만지고 화단 가꾸는 손놀림이 마치 전문가들처럼 보이는데요.
We're volunteers. We do not get any money. We're the Centerville Garden Club. It'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우린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센터빌 가든클럽 회원들이에요. 가든클럽은 이름 그대로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미국 내 전국적으로 지부와 회원들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워싱턴 DC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만 71개의 가든클럽이 동네별로 나눠져 있고 2,360여 명의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중 센터빌 가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고요.
네, 가든클럽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버지니아 센터빌 주민이면서 자원봉사자이기도 한 이 스칼렛 스완 씨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예쁘게 꾸며진 화단을 보고 즐거워하는 데서 자원봉사의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And we do civic projects to help the community. So we take care of these flower beds at the library.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공 사업을 돕고 있어요. 센터빌 내 도서관이나 경찰서, 정부 기관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죠. 센터빌 도서관 화단은 한 6년 정도, 경찰서 주변 화단은 한 8년 정도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요. 화단 관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기 좋게 지속적으로 손보고 가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밖에서 땀을 흘리며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I think because it's how we're raised as children to help our community.
제 경우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가든클럽 회원들은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점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자기 집 정원 가꾸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We do that too. We do that too.
자기 집 정원 관리하랴, 공공지역 화단 가꾸랴.
Oh yeah, I'm sweating. It's hard work.
And then we go to lunch or we go get ice cream.
And then we go home and take a shower.
무더운 날씨에 힘든 건 당연한 일이겠죠.
We make it a more beautiful place for everybody that comes to the library or to the
우리가 노력해서 주위 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날 만났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자라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분들이었는데요.
I have three grown children out of the house. Mine are grown too.
Mine too.
But I started when my children were still in high school.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제가 가든 클럽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한창 바쁘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 즉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해서 여유 시간이 많다는 슈 러버 씨는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경력이 화려한데요. 슈 러버 씨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I know I volunteer at the hospital at Fair Oaks and if volunteers didn't help, they would have to pay more.
저는 페어옥스 병원에서 봉사를 했어요. 만약 저 같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다면 병원은 모든 일에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줘야 하겠죠? 자원봉사자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One reason is our government is big. We get taxed a lot.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크고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겠죠?
네, 실제로 전미지역사회서비스연합의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국인은 약 6,300만 명이고요.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보낸 시간은 77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0억 달러가 되는데요. 슈러버 씨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And even like at your school, at your kids' school, they have their paid staff, but then there's always need to be done or field trips.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도 선생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있지만 항상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야외 학습을 갈 때도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직원을 더 고용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많은 미국인 학부모가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슈러버 씨는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My dad was a Boy Scout leader. My mom was a 4-H leader.
저희 아버지는 보이스카우트 대장이었고 학교 위원, 학부모회 회원이었어요. 어머니도 청소년 사회교육 운동인 4-H 클럽을 이끄셨고요. 저 역시 다른 미국인들처럼 부모님이 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이 부모님은 언제나 어느 단체든지 속해서 이 자원봉사를 해오셨고 학교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지역사회나 보이스카우트, 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아주 친숙한데 그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두 주에 걸쳐서 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ut corners, cut corners입니다. find out what it means to cut corner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Have you finished planning for your vacation? 여행 계획 다 잡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Not quite yet. 아직 다 못 끝냈어.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여행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계속 찾고 있거든.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에이, 여행 가는데 너무 절약하지 마.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내가 너라면 제대로 된 여행하는데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corner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corners, C-O-R-N-E-R-S, corners, cut corners. If you do something in the easiest or cheapest way by skipping something important, you are cutting corners. 단어 cut, cut는 자르다, 줄이다 라는 의미죠. Corners, corner는 귀퉁이, 모서리,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ut corners는 모퉁이를 돌지 않고 지름길로 가다, 노력이나 시간 경비를 절약한다는 말입니다. 일할 때 돈을 줄이려다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절차를 빼거나 관련된 규칙을 어기게도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준은 떨어지고 일 처리는 엉성하게 될 겁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cut corners입니다. 일을 대충하다, 겉날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는 여전히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He tried to cut too many corners. 라고 하면 비용을 지나치게 절약하려고 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Many businesses are trying to cut corners in this slow economy. 라고 하면 불경기 속에서는 많은 기업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Let's review. If you try to do something as cheaply or as quickly as possible, often sacrificing quality, you are cutting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레어 버드의 심파티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when you climb into your bed tonight and when you lock and bolt the door just think of those out in the cold and dark,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rou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No,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3년 6월 26일 오늘.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란트슈타이너는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이어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 A, B, 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오늘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45년 6월 26일 오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UN 국제연합헌장이 탄생합니다. 이날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는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UN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you are now signing, is a solid structure upon which we can build for a better world.
이어 유엔은 그해 10월 24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후 국제연합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